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7년간 끌어온 세계무역기구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상소기구는 어제 미국이 WTO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이 보복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은 미중 무역전쟁이 불거지기 이전인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관세에 대해 중국이 제기했던 소송의 결과입니다. 중국은 지난 2012년 미국 정부가 자국산 태양광 제품과 종이, 철강 등 22개 품목에 반덤핑, 반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한 데 맞서 73억 달러 상당의 피해를 봤다며 WTO에 제소했습니다. WTO의 이번 결정에 미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보고서를 포함한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결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결정은 WTO 규범을 약화시키고 시장을 왜곡하는 중국의 보조금에 맞서려는 세계적인 노력을 저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무역 구제 조치를 남용하고 국제 통상 환경의 공정성을 훼손했음을 증명하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은 WTO가 가능하다고 밝힌 보복 조치를 시행할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란 당국은 자국 미사일 시스템에 대해 어느 나라와도 협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알리제라 미르스 UFP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 대변인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의 NBC 뉴스 발언에 대한 묘사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15일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제재를 해제한다면 대화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핵합의에 없는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미국이 협상하길 원한다면 미국이 먼저 중동지역에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란 대표부 대변인은 AP통신이 이 말을 마치 이란이 적당한 시기에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변인은 기사거리를 만들어내려는 이런 행태가 언론의 입지를 축소시킬 뿐이라고 주장하고 이란의 미사일은 그 누구와도 어느 나라와도 어느 시점에도 협상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터키에 대해 F-35 전투기 판매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광료회의에서 터키가 러시아산 S-400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한 데 따라 우리는 터키에 F-35 전투기를 팔지 못하게 됐다고 통보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몹시 어려운 형편이 됐다며 미국과 터키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터키는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지역 안보협력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으로서 미국산 최신의 전투기인 F-35 도입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정부가 러시아로부터 S-400 방공미사일 체계를 구입하면서 미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은 터키가 S-400 미사일과 F-35 전투기를 함께 운용할 경우 미국의 첨단 군사 장비 정보가 러시아로 유출되고 F-35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그동안 경고해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탄압에 관여한 미얀마 군부를 제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민 아웅 훌라잉 최고사령관 등 미얀마군 지도자 4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고 이로써 미국은 미얀마 최고 군부의 공개 조치를 취한 첫 번째 정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최고사령관 외에 소윈 부사령관과 탄오 준장, 아웅아웅 준장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본인과 가족들까지 미국 입국 금지를 비롯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미얀마군은 지난 2017년 8월 로힝야족 반군이 경찰 초소 등을 공격하자 대대적인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과 성폭행, 방화를 비롯한 반인륜적 범죄가 난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데이비드 스틸렐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최근 고조되는 한국과 일본의 갈등에 대해 미국은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이들의 해결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스틸렐 차관보는 오늘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이 민감한 이슈를 해결해야 하며 곧 해법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7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한 연합훈련 재개가 미북 실무 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북한의 담화에 대해 협상이 조속히 재개돼 진전을 내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동맹인 한국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마크 에스퍼 새 국방장관 지명자는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훈련은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구름 많고 낮부터 저녁까지 함경도, 평안북도, 황해도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4도에서 22도, 낮 최고는 22도에서 3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한 연합훈련 재개가 미북 실무 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북한의 담화에 대해 협상이 조속히 재개돼 진전을 내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며 현재 미북 간 소통이 매우 잘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다음 달로 예정된 미한 연합 군사훈련과 미북 실무 협상을 연기하는 듯한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서 미국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북 실무 협상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We will look forward, of course, to resuming those negotiations, and you know, we hope to talk about all ways that we can advance progress on these commitments. And
so,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실무 협상의 재개를 고대하며 두 정상의 합의에 진전을 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테거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판문점 만남에 참석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국무장관,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모두 당시 5간 논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오 장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북한이 처음에 없던 아이디어를 갖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테거스 대변인은 판문점 회동 이후 미북 간 접촉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면서 비건 대표와 그의 팀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싶고 그들이 마쿠에서 조용히 계속해서 진전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테거스 대변인은 이어 북한 외무성의 담화와 관련해 미국과 북한 정부 내에서 누구도 진전을 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rom our perspective, we would, you know, hope that no one would try to block in their government and our own government the ability for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북한 정부에서든 미국 정부에서든 누구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에서 서로에게 한 약속에 진전을 내는 일을 막으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 회의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I think we've made tremendous progress on North Korea. And again, time is not of the essence, but I think good things will ultimately happen.
미국은 북한과 관련해 엄청난 진전을 이뤘으며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진전은 바로 미국과 북한이 매우 좋은 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6월 30일 한국 방문길에 갑자기 아무런 사전 계획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은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북한은 미국인 인재들과 미군 유해를 송환했고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는 북한과 전 세계 모두에게 매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미한 연합훈련은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브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군과 미군은 오는 가을 연합훈련을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훈련은 한국과 협력해 조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스트번 대변인은 이번에 실시하는 정례 연합훈련은 준비태세를 향상시키는 활동을 통해 미한 동맹과 한반도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가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미한 동맹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동맹인 한국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6일 밤 서울에 도착한 스틸웰 차관보는 17일 한국 외교라인 인사들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한국 측 북핵협상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했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스틸웰 차관보는 한일 갈등에 미국이 관여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한국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관여할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슈에 대해 논의했고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이 본부장과의 면담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북 입장에 대한 미한 공조를 재확인하고 실무협상 재개 시 미국의 옵션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위원은 17일 VOA에 앞선 북한의 미한 연합위기 관리 연습에 대한 외무성 담화에 대한 양국의 입장, 또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무성 성명의 진위를 파악하려고 할 거고 어떤 배경인가. 또 하나는 만약 협상이 재개됐을 때 어떤 수위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미국에게는 유연한 접근 내지는 뭐 창의적인 해법을 얘기를 했으니까 그와 관련된 뭐 한미 간의 이제 의견을 좀 조율하려고 하냐는 싶네요.
조 의원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실질적 조치가 있기 전에는 제재 완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한국 정부로서도 제재 문제보다는 북한이 얘기하는 안전보장 문제와 관련한 해법에 초점을 맞췄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는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마도 한국 정부 입장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한국 정부 입장은 뭐 어쨌든 제재 완화를 좀 인센티브로 해달라는 입장일 것이고, 하지만 개성하고 금강산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입장은 한국 정부 입장일 거예요, 분명히. 그래도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뭐 제재 그 영변 폐쇄에 대해서 제재 완화를 해주는데 그게 당연히 남북한 간의 그 뭐야 경제 협력으로 이어지는 거여야 한다는 게 지금 한국 정부 입장이지 않겠어요, 당연히.
스틸웰 차관보는 오후에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을 예방하고 카운터파트인 윤순구 차관보와 함께 약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은 우리와 동맹인 한국과 일본 간 관계를 강화하는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서 우리의 두 동맹인 한국과 일본 간 협력 없이는 이 지역의 매우 중요한 이슈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은 근본적으로 예민한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할 것이며 조만간 해결책이 나오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한일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유익한 토론을 진행했다고만 답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국의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도 스틸웰 차관보와 생산적 협의를 가졌다면서 미국도 대화 재개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는 데 도울 수 있도록 나름의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양 차관보가 미한 동맹의 발전 방안과 한일 관계를 포함한 지역 정세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6월 말 성공적인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미한 간 정책 공조가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번 스틸웰 차관보의 방안이 한반도 문제, 양자 및 지역 현안 등에 대한 미한 양국 간 내실 있는 협의를 통해 굳건한 미한 동맹 강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스틸웰 차관보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한일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고 미국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의 전문가들은 앞서 미한 연합위기 관리 연습을 비난하는 내용의 북한의 외무성 담화는 이달 안에 열릴 것으로 보였던 미북 실무협상 재개 전망을 어둡게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위원은 실무협상을 앞두고 기싸움을 벌이기 위한 북한의 목리부리기 수준으로만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목리라면은 뭐 그 쉽게 그 나올 수 있는데 목리가 아니라 미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제기하면서 나오는 거여가지고 이것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북한이 쉽게 나오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조 의원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난 6월 30일 이뤄진 판문점 회동을 통해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훈련을 중단했다고 약속한 것으로 믿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예정대로 어떤 유형이든 훈련이 실행된다면 북한은 쉽게 입장을 바꿀 것 같지 않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입니다.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는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북한이 다음 달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까지 들고 나온 데 주목하며 미북 실무협상이 당분간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제재 완화 부분이라는 거는 솔직히 실무협상 시작해서 논의해도 충분한 이슈거든요. 실무협상 들어가기 전부터 이거를 먼저 정해놓아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제재 완화를 미국에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 이게 안 풀리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뭐 그 연합훈련까지 핑계를 대면서 실무협상도 이제 들어가지도 않겠다고 계속 목리 부리는 것들은 점점 강도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앞서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북한이 오는 8월로 예정된 미한 합동훈련 동맹연습을 비난한 데 대해 미북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미한 양국의 합의로 종료된 바 있다면서 올해 후반기에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검증을 위한 연습 시행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외무성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미한 연합위기관리 연습을 비난하며 미북 실무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훈련은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데 있어서 필수라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먼저 북한 대량살상 무기와 미사일 시설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비쳤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지명자는 16일 상원 국방위원회의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을 이란과 함께 대표적인 영내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미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위협으로 꼽은 다음 북한과 이란은 그 다음 급의 위협으로 거론한 것입니다.
At the same time, we must be prepared to respond to regional threats such as Iran and North Korea.
미국은 이란과 북한 같은 영내 위협들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퍼 지명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미한 연합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연합 군사 훈련은 북한의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주한미군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 요소이며 어떠한 잠재적인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도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는 것입니다. 에스퍼 지명자는 또 미한동맹은 그 인연이 1950년 한국이 침략을 받았던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며 양국의 동맹은 탄탄하고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철통 같은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안보는 아시아의 안보 그 자체라며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한반도는 영내와 세계 자유로운 국가들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지명자는 국방장관에 임명되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미한 양국의 상호 안보를 계속해서 존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에스퍼 지명자는 미군이 한반도 위기 시 북한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시설을 재빠르게 확보하고 무력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 주민의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에스퍼 지명자는 또 동맹국들이 공동의 안보에 더 공평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혀 향후 동맹들과 비용 분담에도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비난한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지난해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중단 또는 축소된 형태로 실시되어 왔습니다. 북한이 연합훈련을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와 연계하고 나선 배경이 주목됩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가장 가시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훈련 중단은 두 정상이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4개 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중단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We will be stopping the war games, which will save us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북한과 매우 포괄적이고 완전한 합의를 위해 협상하는 환경에서 전쟁 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신뢰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단 이유를 설명하면서 훈련이 북한에 매우 도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 정부가 미한 연합훈련을 방어적 성격의 투명한 연례훈련이라며 북침전쟁 연습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설명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북한에 대한 중대한 양보 또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엄청난 정치적 혜택 등으로 평가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여전한 상태에서 미한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대비태세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에 따른 비용 문제까지 지적하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 지 엿새 만인 6월 18일 그해 8월로 예정됐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위한 모든 계획의 유예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나흘 뒤에는 2018년 말까지 두 차례 열릴 예정이던 미한 해병대 연합훈련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후에도 미국과 한국은 미한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는 등 대부분 훈련을 크게 축소하거나 중단했습니다.
The recent decision to suspend the Freedom Guardian exercise creates increased opportunity for our diplomats to negotiate increasing prospects for a peaceful solution on the peninsula.
짐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은 미한 양국 군대의 연합 훈련이 중단됐지만 일상적인 훈련과 병력 순환은 계속되며 군사 협력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직후에도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등 미한 연합훈련의 중단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괌에서 한국으로 가서 폭탄을 터뜨리는 데는 수억 달러가 들기 때문에 예전의 일을 포기했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미국과 한국은 새로 마련된 연합지휘소 연습과 조정된 야외 기동훈련 방식을 통해 군사 대비 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미 국방부는 미한 연합훈련 축소가 준비 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일축하며 확고한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패트릭 셰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은 훈련 축소라기보다는 미국과 한국이 역량을 키우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4월 맥스 썬더를 대체한 미군과 한국 공군의 연합현대군 종합훈련을 남북 간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이후에도 크게 축소된 형태로 진행되는 두 나라 병력의 훈련에 대한 비난을 지속해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다음 달로 예정된 19.2 동맹연습을 진행할 경우 미북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북한 외무성의 담화는 이런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일정도 발표되지 않은 훈련을 정상 간 회동에서 합의한 실무 협상과 연계하며 중단을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담화로 실무 협상이 늦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무 협상 재개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 사항인 만큼 일정이 다소 늦춰지더라도 결국 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미 의회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평가도 엇갈립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통된 입장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과 우려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계속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상원 정보외교위 소속의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16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일종의 합의에 도달하고자 한다는 뜻을 나타냈는데 나는 이에 반대하지 않으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도 그런데 현 시점에서 내가 가능한 한 지지할 수 있는 합의라는 생각이 든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president indicated his desire to reach some sort of agreement with North Korea. I'm not against it. I wish that we could. I've...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Kim Jong-un doesn't use nuclear weapons as the ultimate insurance policy for his regime.
루비오 의원은 김정은은 핵무기를 정권을 위한 최후의 보험 정책으로 사용한다며 그는 향후 50년간 독재자로 남는 법을 찾아내야 하는 젊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이 시점에서 어떻게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동의를 받아낼 것인지 모르겠다며 현 수준에서 더 확장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신중한 낙관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군사위 소속의 조윌슨 의원은 특히 4개 조항으로 구성된 싱가포르 합의와 관련해 큰 변화를 기대해왔다며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어느 정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I had hope for greater change, particularly with the Singapore agreement, the four points of that.
괌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멈추고 미사일 시험이 감소 중단됐으며 일부 미군 유해가 송환되고 한국계 미국인 억류자들도 석방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달성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윌슨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를 조심스럽게 낙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북한의 이익에 부합하고 그렇게 해야만 국제사회의 일환으로서 정상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Yes, I do, because I think it'd actually be in their interest to do so.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건 어려울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에 성공의 징표는 있지만 진정한 성공은 북한의 비핵화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도 여전히 대북 제재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미국의 행동에 변한 건 없다며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북한에 놀아났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he deserves credit for trying what he thought was an opportunity to de-escalate tensions and hopefully.
이어 중요한 건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미국이 했던 제재 등 모든 조치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조치도 떼어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윌슨 의원도 협상과 관련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당근과 채찍으로서 제재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very effort should be made and keeping sanctions in place to
트럼프 대통령이 전하려고 하고 있는 메시지에 담겼듯이 북한이 개방하고 합의를 이루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최근 불거진 한일 갈등과 관련해 미국이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합니다. 루비오 의원은 한일 갈등이 없었으면 하는 게 미국의 바람이지만 이런 일은 종종 발생하고 일본과 한국 간 역사적 갈등은 다양한 사안에서 수시로 촉발된다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we wish it didn't exist. These things happen from time to time.
다만 양국 갈등이 더 깊어지고 첨예해야 한다면 미국과의 동맹 그리고 역내 미국의 안보 경제에 이게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미국의 중재 역할에 대해선 미국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경우에만 그래야 한다며 미국이 과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의 판단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관여는 늘 한쪽을 택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과 한국은 모두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위치에 있길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미국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역할을 해야 하고 일본과 한국 양측이 미국을 초대해 더 관여하도록 할 경우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이미 외교적 수준에서 그렇게 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아는 바로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윌슨 의원은 미한일 3국 모두의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미국의 중재 역할에 대해선 미국은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긍정적인 무언가를 위한 촉진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 국무부는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북한의 핵개발 중단 대가로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제재 이행을 위한 미국과 한국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전 세계가 현행 제재를 완전히 집행해야 한다는 지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노력을 밀접히 조율하고 있으며 유엔 제재들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북한의 핵동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개성공단 재가동 카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이클 모레 전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의 전날 기고문 내용에 동의하느냐는 DOE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모렐 전 국장 대행은 14일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핵동결 카드를 염두에 두는 것은 미국의 안보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며 동결의 대가로 개성공단 재개와 워싱턴 평양 이익대표부 개설을 지시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계속 그렇게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렐 전 국장대행의 주장대로 북한의 미국과의 장기적 합의로 인한 잠재 이익을 보여주기 위해 동결 대가로 제한적인 제재 완화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4월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호소문을 보내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남북관계가 북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럽연합 EU는 북한과 관련해 제재를 통한 압박과 함께 소통 채널을 계속 유지하는 중요한 관여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마야 코치안치치 대변인은 16일 VOA에 최근 EU가 대북 독자 제재를 갱신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EU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북한이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을 통해 약속한 것처럼 최종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치안치치 대변인은 또 EU는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비핵화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해야 하며 이런 목표 실현을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외교적 절차가 계속돼야 한다는 확신을 반복적으로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EU는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로서 주요 협력국과의 협의 아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여정을 촉진하고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운반했던 선박들이 일본에 기항한 흔적을 남기고 이 중 한 척은 일본 해사협회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선박은 일본 외에 한국에도 입출항 기록을 남겼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혐의를 받았던 선박들이 일본 항구에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가 마린 트래픽과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를 통해 북한산 석탄과 선철 등을 반입한 것으로 한국 정부가 지목한 선박 7척에 지난해 8월 이후 항적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중 일부가 일본에 입항 기록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의 선박은 리치 글로리와 샤이닝 리치, 진롱, 스카이 엔젤, 신광 5, 리치 비거, 진아오 등입니다. 한국 관세청은 지난해 이들 선박들이 2017년 4월부터 10월 사이 러시아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과 선철 등을 한국 포항과 마산, 인천, 동해항으로 반입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당시 BOA는 샤이닝 리치와 진룽호 등 일부가 여전히 한국에 입항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이후 한국 정부는 곧바로 이들 선박 중 4척에 대한 입항 금지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샤이닝 리치호가 올해 5월 일본 노시로항과 쿠시로항에 입항하는 등 지난 1년간 적어도 6차례 일본에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리치 비거호와 신광 5호는 각각 적어도 4차례, 진룽호 3차례, 리치 글로리 2차례 일본에 입항 기록을 남겼습니다. 스카이 엔젤호의 경우 일본에 입항한 기록은 없었지만 선교협회가 일본 해사협회였습니다. 선박들은 대부분 문제가 불거졌던 당시 사용하던 선명과 선적을 바꾼 상태였지만 국제해사기구 IMO의 고유 식별번호는 국제 규정에 따라 그대로 유지한 상태였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한국국가정보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이들 선박들의 결의 위반 내용을 일본 측에도 전달했는데도 일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대응은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BOA 취재 결과 당시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에 휩싸였던 선박들 가운데 일부가 여전히 한국을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 입출항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GI6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된 리치 비거호는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약 13차례 한국 포항과 여수, 부산 등에 입항했습니다. 특히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현재 리치 비거호는 지난 8일부터 인천대교 인근 바다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신광 5호는 올해 2월과 4월, 5월 총 3차례 평택과 여수, 포항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관세청은 리치 비거호가 북한 원산에서 실린 뒤 러시아에서 환적된 무연탄 만 50톤을 싣고 2017년 5월 27일 포항에 입항했고 신광호호는 같은 해 8월 북한 선철 2,000톤을 마산항에 들여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올 연말까지 모든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2만 3천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려진 북한 해외 노동자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 8항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오는 12월까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북한으로 송환해야 합니다. VOA가 결의 이행 완료 시점을 6개월가량 앞두고 유엔 안보리에 보고된 각국의 이행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총 23,171명의 북한 노동자가 본국으로 송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6일 현재 안보리에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모두 35개 국가로 이 가운데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보고한 나라는 러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8개 나라입니다. 가장 많은 노동자를 송환한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자국 내 3만 23명의 노동자 가운데 18,533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으로 송환된 전체 노동자의 8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노동자를 돌려보낸 나라는 카타르로 2,471명에 달했습니다. 이어 쿠웨이트가 904명, 아랍에미리트 연합 823명 순이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9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 현재 북한의 해외 외화벌이 노동자는 9만여 명으로 이를 통해 북한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연간 수억 달러에 달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입니다.
In North Korea, the government subjects its own citizens to forced labor, both at home and abroad, and then uses proceeds to fund nefarious activities.
북한은 정부가 자국민을 국내외에서 강제 노역으로 내몰고 있으며 거기서 벌어들인 돈은 핵 개발 등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설명입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와 이번에 확인된 송환 노동자 수치를 종합해 볼 때 현재까지 송환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는 전체의 25% 수준입니다. 결의 이행 완료 6개월을 앞두고 아직 6만 7천 명가량의 북한 노동자가 해외에 남아있는데 이 중 상당수는 중국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 3월 중간 이행 보고서를 보고하면서 정작 송환자 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VOA에 중국이 북한 노동자들을 실제 송환할지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t's also sensitive because they've just in the process of improving their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nd you know obviously the money that those workers make a lot of it is sent back.
현재 북한과 중국은 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으며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중국이 다 아는 상황에서 송환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 대학 교수 역시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mployers probably like him. They get money from them, and the workers don't want to go back. So the question is, who wants them to go back?
중국은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려고 하고 북한 노동자들은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데 과연 누가 송환하겠느냐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중국이 제재 회피 목적으로 북한 노동자들에게 최대 몇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임시 통행증을 주면서 계속 일을 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차인 벤츠 자동차가 북한에 반입된 경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유령 회사 불법 환적과 북한 전세기를 이용해 유럽과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를 거쳐 평양에 반입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선진국방연구센터 C4ADS가 16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급 리무진 반입 경로를 추적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전략적 조달 네트워크 폭로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는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공개한 메르세데스 벤츠 승용차의 밀수와 관련한 구체적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항구에서 한 대에 50만 달러에 달하는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 두 대가 두 개의 컨테이너에 각각 적재됐습니다. 이들 차량은 차이나 코스코 쉬핑 그룹이라는 회사가 운송을 맡았고 41일간 항해를 거쳐 7월 31일 중국 다른 항에 하역한 것이 확인됐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후 8월 26일까지 달의 낭에 머물다가 다시 토구 국적 화물선인 DN55055에 실려 일본 오사카를 거쳐 9월 30일 한국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화물선은 10월 1일 러시아 나후카항을 향해 출발하면서 자동 선박 식별장치 AIS를 18일 동안 껐고 신호가 다시 나타났을 때 한국 영해에서 2588톤의 석탄을 적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동 선박 식별장치를 끄고 있던 10월 7일 고려항공 소속 화물기인 러시아제 인류신 76세대가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것이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벤츠 차량이 이 화물기에 옮겨졌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포착하지 못했지만 해당 화물기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이후 이 화물기로 북한에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해당 화물기가 김 위원장의 해외 순방에서 전용차 운송용으로 사용된 점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불법 환적 의심 선박 DN55055와 깊은 연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인 다닐 카츄크로부터 그가 사실상 책임자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카츄크는 해당 선박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자신이라면서도 벤츠 차량의 북한 반입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거부하면서 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진국방연구센터는 보고서에서 유엔 대북결의 1718호에 따라 북한으로의 사치품 반입은 금지됐지만 각국이 사치품의 정의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점을 국제 밀수 조직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사 결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90여 개 나라가 사치품을 북한으로 수출했고 이 가운데 사치품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는 중국이 고급 시계와 진주 등 가장 많은 품목을 북한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유엔은 대북결의 2094호에 따라 개인 운송수단을 사치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국내법에 기초해 $46,500 이상의 차량에 한해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국제 제재 속에서도 북한이 사치품을 반입하는 주된 이유로 김정은 위원장이 지지 기반인 소수 엘리트층의 기대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북한의 무기체계처럼 사치품 역시 이중성을 갖고 있는 품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일원인 휴 그리피스 씨를 인용해 불법 환적 등을 통해 고급 승용차를 밀수할 능력이 있다는 건 탄도미사일이나 핵 프로그램의 부품들을 잘게 나누어서 밀반출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북한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1,220만 명이 영양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전체 인구 중 영양부족인 사람의 비율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에서 2018년 기간 북한에서 1,220만 명의 주민들이 영양부족을 겪었다고 UN이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이 같은 실태는 UN 산하 식량농업기구 FAO와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UN아동기금 UNICEF, 세계식량계획 WFP, 세계보건기구 WHO 등 다섯 개 단체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공개됐습니다. 이 기간 북한에서 식량 부족을 겪은 주민 수는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7.8%에 달했습니다. 이런 숫자는 2015년부터 2017년 기간 북한 전체 인구의 43%인 1,100만 명이 영양 부족을 겪었다는 지난해 보고서 때보다 나빠진 것입니다. 앞서 2004년에서 2006년 기간 북한의 영양 부족 인구 비율은 35.4%였습니다.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보다 영양 부족 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는 국민의 49.3%가 영양 부족인 아이티, 51.3%인 짐바브웨, 59.6%인 중앙아프리카 공화국뿐이었습니다. 개발 도상국 평균은 23.6%, 대륙 중 식량 안보 상황이 가장 심각한 아프리카 평균도 19.6%로 북한보다 낮았습니다. 중국의 영양 부족 인구 비율은 8.5%, 미국, 한국, 일본은 모두 2.5% 미만이었습니다. 한편 유엔은 올해 세계 식량 안보와 영양 상태 보고서에서 지난 3년간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8억 2천만 명이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무부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연 종교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 올해도 탈북민이 참석했습니다. 북한은 국무부가 지정하는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국무부 청사에서 16일 열린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는 전 세계 80여 개 나라에서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개막 연설에서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미국의 의지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n closing, I want you to know that America's commitment to religious freedom will never waver. We stand with you and for you in each stage of this fight.
종교의 자유를 위한 미국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 모든 단계에서 함께 할 것이란 겁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종교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미국 외교 정책의 주요 의제로 삼아 강력히 옹호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연례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지난 2001년부터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에 포함되어 왔습니다. 지난달 21일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선 북한 정권이 외부인들 앞에서 종교의 자유와 관용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모든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미 국무부에 의해 종교 자유 특별 우려 대상국으로 가장 자주 지정된 나라 가운데 상위 5위를 차지했습니다. 미얀마와 중국, 이란, 수단은 매년 포함돼 총 14차례, 북한은 그 뒤를 이어 12차례 지정된 겁니다. 올해 두 번째를 맞은 이 회의에는 지난해에 이어 탈북민이 참석했습니다.
저희와 같이 일하시던 북한 지역의 리더 3명도 지금 현재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계신데 정치범수용소 실태는 익히 들어서 아실 테고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부당무도한 그 공무원들이 잡히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탄압에 대한 실태는 특히 기독교에 대한 탄압은 엄청나게 심한 상황이라고
북한 정권이 종교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자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탈북민은 VOA에 북한 정권이 기독교 신앙을 서방, 특히 미국과 연관지어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종교의 자유가 저는 인간이 어떤 자기의 의사를 실현하는 가장 궁극적인 단계가 종교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 결국에 내가 믿는 바를 가장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행위잖아요.
이 탈북민은 숫자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북한에서도 지하에서 비밀리에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18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열리는 올해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 기간 중 전 세계 종교자유 실태를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북한에서 곧 장마가 예고된 가운데 올해도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거듭되는 큰물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조은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반도에서 올해 장마는 언제 시작됩니까?
남한에서는 지난달 26일 제주도에서 중부지방까지 동시에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가 한반도로 자주 유입되면서 예년보다 며칠 늦게 시작되는데요. 북한의 경우 보통 7, 8월이 장마철인데 올해는 7월 중 장마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의 15일 보도를 들어보시죠.
기상수문국의 통보에 의하면 올해 7월 중에 장마가 시작되고 일부 지역에서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된다고 합니다.
조선중앙방송은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에도 이미 폭우로 일부 지역들에서 침수 현상들이 나타나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가옥이 무너지고 도로가 유실된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북한 일부 지역에서 심각한 가뭄이 이어져 왔는데요. 장마 기간 동안 해갈이 될까요?
장마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남쪽에서 올라가는 따뜻한 고기압과 북쪽의 찬 고기압이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장마전선인데 두 고기압의 세력에 따라 장마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8월 말에서 9월 초 가을 장마도 생성되기 때문에 9월까지는 한반도를 우기로 보고 대비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 장마는 짧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가뭄 피해가 커서 심각한 식량난이 초래됐는데 동시에 홍수 피해도 발생했죠.
네, 북한 주재 유엔 상주조정관실에 따르면 지난해 중순 이상 고온 현상이 일어났고 곧이어 8월에 연이은 홍수 피해로 이어졌는데요. 8월 23일 태풍 솔릭이 강원도와 함경남도를 강타해 6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황해 남북도에서 폭우로 28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적어도 76명이 숨졌습니다. 또 1,758채의 가옥과 56채의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8월 중 유실된 농경지만도 17,000헥타르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보다 북한에서 비 피해가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도주의 지원기구 간 상임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인도주의 위기나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전 세계 조사 대상 191개국 가운데 55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기상 예보 능력도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는데요. 기상 장비가 노후화되고 관측 자료 수집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제 기구들도 매년 반복되는 북한의 홍수 피해에 대비를 하고 있죠.
네, 국제 적십자산은 평양, 신의주, 원산, 개성, 희천, 청진, 함흥에 위치한 7개 적십자 창고에 방수포와 텐트, 개인 위생용품, 간단한 취사도구와 식수, 의약품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장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우선 북한 정부 차원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릴 경우에 대비해 댐과 제방 등 수해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들은 집과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 보수해야 합니다. 특히 낡은 지붕은 비닐 등으로 단단히 덮고 묶어서 강한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집 안팎에 하수구와 배수구 막힌 곳을 정비하고요. 양수기, 손전등, 비상식량, 식수 등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안전하게 대피할 곳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폭우는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경우도 많죠?
네, 우산처럼 길고 뾰족하며 금속성인 물품을 몸에 지니지 말아야 하고요. 전신주나 큰 나무 밑은 피하고 건물 안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하고 조그만 개울이라도 건너지 말아야 합니다. 산에 있을 경우에는 빨리 하산하고 강과 계곡에 있었다면 급히 높은 지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장마철 기간 동안 건강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물로 인해 전염되는 수인성 질병, 즉 장티푸스와 이질, 콜레라, 장염 등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또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각종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서 식중독 위험도 큽니다. 이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곰팡이가 핀 음식은 버리고 음식과 물은 끓여 먹어야 합니다. 또 세균이 옮지 않도록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장염과 설사병 증세가 있을 경우에는 보리차 등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조은정 기자와 함께 북한 장마철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에 이어 미국 대학 소개, 캘리포니아주의 명문 사립대학 스탠퍼드 대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역사 속 오늘. 1955년 7월 17일 미국의 만화 영화 제작자 월트 디즈니가 세운 대규모 오락시설 디즈니랜드가 개장합니다. 월트 디즈니는 오래전부터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꿈꿔왔고 1955년 7월 17일 그 꿈을 실현합니다. 초기에 디즈니는 자신의 가족과 종업원들이 주로 휴식을 취했던 벌뱅크 스튜디오 옆 약 8에이커 정도 부지에 공원을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디즈니는 그 계획을 잠시 유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4년 디즈니는 미국 캘리포니아 남서부 애너하임에 디즈니랜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디즈니는 나무들이 울창하고 강물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열대 정글을 만들고 그곳에 동화 속에 나오는 성과 놀이기구 등을 설치해 스릴 넘치는 모험을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디즈니랜드는 전 세계 수많은 방문객들에게 꿈과 환상을 심어주며 월트 디즈니의 대표적인 상징물이자 또 미국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1975년 7월 17일 미국의 우주선 아폴로 18호와 소련의 우주선인 소유즈 19호가 우주에서 도킹에 성공합니다. 인류 최초의 국제적인 우주선 도킹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도킹은 두 우주선이 나란히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날 실시된 우주선 도킹은 3년 전인 1972년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소련의 알렉세이 코시긴 총리가 냉전 시대의 긴장 완화를 위해 체결한 아폴로 소유즈 시험 계획에 따라 실시된 것이었습니다. 이날 아폴로호와 소유즈호 사이에 도킹이 이뤄지자 우주인들은 상대의 우주선에 들어가기도 했고 인공일식 실험을 포함해 다양한 우주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텔레비전을 통해 전 세계에 방송됐습니다. 44시간의 도킹을 성공리에 마친 소유즈호와 아폴로호는 각각 소련과 미국으로 무사히 귀환하게 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